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서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6년 말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향후 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부모가 없거나 있다 해도 돌봐줄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부릅니다. 꽃제비들은 기차역이나 장마당에서 음식을 구걸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에는 살인적인 추위를 피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일도 꽃제비들에게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 아동 인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름 꽃제비, 오늘 그 인권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증언해 주실 지철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어디에 사셨어요?
저는 한경북도 해령시 학포탄강 노동자구에서 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탈북하신 지는 언제쯤이세요?
저는 2006년에 탈북했고 2007년에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6년이면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 한 거의 10년 네, 넘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났군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이는 33살입니다.
33살. 그러면 한 20살 조금 넘어서 탈북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주로 꽃제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남한에서는 꽃제비란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유래가 북한에서는 그 자신의 나라는 살기 좋기 때문에 거지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1990년대 러시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흔히 제소라고 하죠. 네. 러시아 갔던 사람을 제소라고 하는데 그 제소 갔던 사람들이 북한에 나왔는데 보니까 북한에도 그렇게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굶어 죽는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러시아에서는 고르첸비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유래가 돼서 꽃제비라고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에 있었을 때 가정 형편은 어떠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명절 빼고는 배불리 먹은 적이 없거든요. 뭐 요즘 들어서 보면 뭐 흔히 그 독재 체제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정치하기 쉬운 방식이 적당히 먹여서 배고픈 생각을 일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생각이나 문화적인 다른 뭐 흔히 말하는 황색 바람에 들지 않게 하는 게 정치적인 그런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어려서부터 옥수수밥 배불리 먹고 오후에 오침하는 것이 가장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었고요. 뭐 그도 그럴 거지 제가 12살 때부터 북한에서는 그 일명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초근먹피를 먹었습니다. 학포탄강 노동자구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백년토라고 박달령에 있는 흙도 먹어봤고 그 외에 두부콩깍지나 송치가루, 오사리가루 그리고 심지어는 그 누에가 먹는 뽕나무 잎.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누에가 먹는 뽕나무 잎도
네,
따먹는군요. 그걸 먹고도 괜찮나요?
그것이
입이 굉장히 질길 텐데
그 뽕나무 잎을 당해서 먹으라니까 먹었는데
네.
그걸 먹으면 입안에 거품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양잿물 성분이 있거든요. 네. 뽕나무가
네.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날 텐데
배탈도 나고 얼마 남지 않은 몸속에는 지방까지 다 배설돼서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12살 당시 그 북한의 대기근이 시작됐다고 그러셨어요. 1990년대 말이네요.
네.
학교를 다니셨을 텐데 학교를 근데 계속 나갈 수 있었나요?
저는 일단 학교를 거의 못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배고프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그 학교 음악교사 하던 분도 아사로 돌아갔거든요.
아, 그래요? 선생님도?
네, 네, 선생님도 아사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뭐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 선생님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애들한테 복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오후에 홈이나 곽지를 들고 선생님한테 소토지 농촌동원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학교 가도 배우는 것이었고 가면 오후에는 그런 강제노동을 당해야 되다 보니까 안 간 적도 많고요. 근데 또 유별나게 잡으러 오더라고요. 네, 또 잡으러 오면 그것도
선생님이 오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학생들이 오죠. 1차, 2차는 네네. 학생들이 오고 3차부터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애들 때는 잡혀가요. 왜냐하면 애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배고파서 누워있으면 가마를 열어봐요. 열어보면 네네. 아무것도 없고 하면 선생님들도 한숨 쉬면서 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아예 학교를 갈 수 없는 네. 상황이기도 했군요.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시에 걸을 힘이 없어서 학교도 가기 어려운 상황에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을 하며 지냈나요?
일단은 북한은 리을자 들어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쌀물불.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 굴복해서 죽느냐. 그래서 복종해서 죽으면 그냥 아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굴하지 않으면 뭐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농촌에는 절배라는 풀이 많았고 쑥이 많았고 그 새투리가 많았습니다.
아, 새투리는 어떤 건가요?
새투리는 토끼가 먹는 풀인데 아. 그 새투리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젖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풀인데
하얀
네. 근데 그것을 우려서 새뜨리 보시 일명 새뜨리가 99%의 옥수수 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서
예, 그렇게 사실상 해서 풀죽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먹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먹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보면 길가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아침에 앉았는데 힘이 없어서 저녁까지 일어 못 나는 사람도 있었고 밭에 보면 사람들이 풀을 캐는데 엉금엉금 기면서 배낭에 풀을 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와 같은 꽃제비 생활을 한 기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런 생활을 하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제가 나올 때까지도 꽃제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95년도부터 권한행군 시작해서 이제는 2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은 북한의 그 변하지 않는 상황은 인민들의 삶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저도 22살까지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밤에는 석탄을 훔치거나 식량을 훔쳐야만 사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저는 아동 꽃집에서 성인 꽃집으로까지 살다가 나온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한 10살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된 꽃집의 생활이 20살 넘어서까지 계속된
네.
거군요. 네. 아. 네, 그러면 꽃제비 생활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석탄을 어디 가서 구할까, 옥수수는 어디 가서 구할까 이런 고민들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역전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에서 식량이 내려오거나 석탄이 내려오면 아. 그것을 뭐 훔칠 수 있고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얼른 가서 그걸 구해야 되니까
서자마자 허송원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훔쳐서 오는 것이 말 그대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꽃제비들의 삶을 봤다고 하면 제가 그 석탄을 훔쳐가지고 혜령시에 네네. 팔러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혜령역 옆에는 오산덕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 하루에 뭐 보통 7명 적어서 5명 내지 7명까지 굶어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회령역에서?
네, 아동 꽃제비들이 그 역사 안에만 그랬고 그 외 밖에도 그렇게 또 기차가 있는 데서 네네네. 굶어 죽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그냥 구루마, 여기 한국말로 하면 리어카라고 하는데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가마니로 덮어서 직파하는 거죠. 직파라는 건 말 그대로 간이 없이 그냥 땅을 파고 그냥 놓는
예. 가만히 덮어서
예. 그런 사례도 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해령역에 석탄을 팔고 나서 해령역에 식량을 사러 갔는데
네.
한 아이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나이 그 친구 나이가 한 11살에서 12살 정도 됐는데 키가 한 90cm
1m도 네. 채 안 되는
네. 90cm 되는 친구인데 온몸이 다 이렇게 파랗게 부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을 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친구가 지금 파상풍에 걸렸는데 한두 시간 내로 죽을 거라면서 없는 돈을 털어서 죽기 전에 맛있는 것을 먹으라고 주는 네.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친구는 끝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못 봤습니다.
아, 그리고 못 봤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 뭔가를 훔쳐서 먹거나 구걸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잠은 어떻게 자나요?
저는 잠을 집에서는 거의 안 잤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야 정보를 알게 되니까 밖에서 많이 잤는데요. 여름에는 비를 피해야 됐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야 됐는데 그것이 지금도 추우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보일러에서 자던 생각이.
뭐 기업소나 이런데 옆에 보일러방에서 자는 건가요?
네, 그 탄강에서는 탄부들이 그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물을 끓입니다. 그 물을 끓이고 나면 재가 나오는데 그 재를 털면 보통 1.5톤짜리 광차의 절반 내지 한 광차 정도 차는데 그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빨간 불덩어리입니다. 그 불지가 좀 있으면 식게 되는데 그 위에 마대를 깔고 자거나 아니면 그것이 많이 식으면 엄청 많이 밖으로 퍼내고 나서 그 따뜻한 부분에 마대를 깔고 그렇게 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름에는 이제 추위도 피할 필요가 없을 텐데.
여름에는 덥고 네. 그리고 네. 비가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중기 밑에서 많이 잤습니다.
아, 탄광 옆에 있는 기중기
네.
밑에서.
네, 그 저희가 살던 데 보면 그 선탄 직장에 기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중기 밑에서 잠을 자다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22호에서 석탄이나 식량이 내려오면 그걸 또 훔치다가 다시 또 뭐 훔치면 성공하면 집에 가고 성공 못하면 또 다시 그 기중기 밑에서 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 위험하진 않은가요? 기중기 밑이면
밤에도 갑자기 이동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게다가 그 먼지나 저 석탄 덩어리들이 가끔 기중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좀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꽃제비 생활을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살아계셨죠?
네.
아, 부모님은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부모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것을 좋아하셨죠. 왜냐하면 일단 정상적인 국가에 대한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부모 자체가 자식을 키울 수 없고 굶어 죽기보다는 자식이 그렇게 살고 또 집에도 식량이나 석탄이나 이런 땔감들 들여오는 것을 되게 반기는 분위기였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때 당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먹는 것도 집에 와서 가족들과 같이 먹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그냥 밖에서 어떻게든 구해지면 그때그때 먹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단은 그 식량 같은 경우는 옥수수나 아니면 그 두부콩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일단 생거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런 성적이 좋을 때는 네. 그것을 들고 들어와서 절구에 찌어서 네. 또 석탄도 또 재와서 네. 예, 훔쳐와서 그래서 죽 써먹고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옥수수를 훔쳤는데 한 줌 정도 한 20알에서 30알 정도일 때는 그냥 그 생 옥수수를 씹어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 그 딱딱한 옥수수 말린 걸 그냥 씹어 먹는 거군요.
네.
네.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궁금해요. 당시 이제 물론 먹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 안 됐으니까 옷도 뭐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계절이 바뀌면 특히 겨울에는 어떻게 옷을 구하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옷을 입는다고 해도 중국에서 난 중고 옷을 사 입거나 아니면 버리는 옷들을 주워서 입는데 북한은 너무 추워서 동화나 동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 입던 동복을 다시 기워서 입거나 아니면 그 동화의 경우도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나 강산에서 신는 신발은 다 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동복 헝겊을 다시 기어서 좀 두껍게 해가지고 그렇게 겨울을 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꽃제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수영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런 시설에 가보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시설에 가보진 않았는데 직결소에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직결소에 갔는데 그때 성인들이랑 애들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합숙이라고 제 기억으로는 2층인가 3층 되는 건물 큰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직결소랑 9.27 상모 9월 27일 아마 김정은이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꽃제비들을 수용하라 국가의 망신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간 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9.27 상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제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구제소에 있는 아동들을 봤었죠. 근데 뭐 그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끼에 묵지밥 한 줌씩 주고 그냥 소금을 넣은 맹물을 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으로부터 북한 소식을 좀 받았는데 여전히 꽃제비들이 있고 물론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김정은이 북한 아동 인권에 문제가 없다고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애육원이나 유관을 많이 건설해가지고 그 속에서 애들이 잡혀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묵지밥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묵지밥은 그 옥수수를 그러니까 강내를 짝매기기에 넣습니다. 짝매기기에 넣으면 가루가 나오고 네. 그리고 쌀이 나오고 게가 나오고 그리고 그 쌀보다 더 작은 그런 강냉이 눈이 많이 섞인 그런 더 작은 쌀이 나오는데 그것을 묵지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이제 북한 우리 동포들도 듣게 될 텐데요. 그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미국에 갔던 이유는 그 제가 경험한 꽃제비를 실화로 한 재연극을 했었습니다. 그 재연극을 하면서 그 함께 출연했던 출연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나오고 나니까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모든 분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떤 그런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해도 좋으니 일단 모든 분들이 살아계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쌀물불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쌀물불이라는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서 한국과 민주주의 국가의 주민들처럼 문화와 정치 그 외 다른 자신의 오락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나 살아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의 유랑걸식 아동 꽃제비에 관해서 지철호 씨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꽃제비는 북한 아동 인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철호 씨의 오늘 증언을 통해서 북한 꽃제비의 실태를 들었는데요. 국제인권 기준이나 규약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예, 일단 오늘 증언은 증언자도 말했듯이 대부분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얘기였습니다. 아, 요즘은 다행히도 이런 꽃제비가 과거와 같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선 배급제가 붕괴된 북한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인 부녀자와 어린이가 가장 큰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즉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등의 기본적 사회권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하면 열악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식량과 주택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물며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식량이나 주택,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이 모두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선전들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같이 이런 사회 기반이 갑자기 무너지면 자체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힘과 능력이 많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은 정말 사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안은 다양한 사회권의 침해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꽃제비의 경우엔 특히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아야 하는 아동 권리의 다양한 침해 사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위에 말씀드린 여러 사회권 및 아동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즉, 북한은 꽃제비 문제 등 많은 사회권 문제에서 자신의 국제적 의무 이행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의 유랑걸식 아동, 꽃제비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